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쳐들 계시다는 거죠. 다들 지쳐 계세요. 문제는 지친 줄도 모르고 계속 지칠 줄 모르고 또 달려가요. 이미 지쳐 있는데 몸은 자꾸 우리에게 조금 쉬라고, 쉬면서 가자고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미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친 줄도 모르고 달려가요. 물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좀 이제 큰 문제를 당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현실을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목적을 향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쳐 있지만 또다시 지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들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좀 회복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좋은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은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일이 좋은 휴식입니다. 우리가 쉬고 싶은 자신을 이게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저쪽 전남 곡성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멀던데요. 곡성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그 이유는 제 아내의 친구인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52살입니다. 52살에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그런데 마비가 와서 몸이 막 힘들어지는 순간에 아마 본인도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또 이야기가 됐는데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미안하다고. 아이들 잘좀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더큰 충격은 뭐냐면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예. 장례식장에 제가 딱 도착하고 보니까 영정사진이 아버지 아들 영정사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빈소가 차려졌는데 따로 하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함께 빈소를 차려서 그렇게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끔찍했대요. 예,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절망인 거죠. 절망이어서 다 이제 내려놓은 거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남의 모 교회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너무 바쁘다. 정말 바쁘다. 설교 준비, 신방, 행정, 상담, 예배 준비. 그래서 나는 쉬기로 했다. 지칠 때까지 일이 끌고 가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잠시의 멈춤을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겠다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뭐할 일을 하지 않겠다. 뭐다 내팽개치겠다. 뭐 게으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할 일이 많다. 너무 할 일이 많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쉬기로 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이미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헉헉 대고 있어요. 더 이상 견딜 만한 힘도 없고 버틸 만한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쳐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헉헉 대고 있는데도 다시 또 달려가야 되는 뭔지 모르지만 달려가야만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친 줄도 모르고 계속 또다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일을 또 겪게 되겠죠?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저는 이번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참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배움을 얻고 돌아왔어요. 오늘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젊다고요, 젊다고 마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젊다고 되는 게 없어요. 쉬운 두 살이에요. 한참 창창하고 이분도요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이 공기업에서 역할을 하다가 뜻이 있어서 저거 얼마 전에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곡성이라고 하는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과수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쉬운 두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까지 가지 마시고 때로는 좀 멈추시고요. 때로는 쉼이 필요할 때는 좀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부터 제가 18주 동안 지친 영혼들이여 회복을 경험하라 하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하나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과 그 말씀을 순수하게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지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현실을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현실을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는 제목을 정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냥 겉으로 잠깐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여러분의 속속들이 어떤 형편인지는 잘 모릅니다.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충만합니까? 지쳐 계십니까? 사실 평안하고 충만한 상태보다는요 아마 불안하고 두렵고 지쳐있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뭐라고 다 드러내고 얘기는 못하지만 내 심령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지쳐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떨까? 바벨론을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잘 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막상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그들 안에 음란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자유할 줄 알았고 뭔가 잘 살 것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란이 막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더 타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의 상태가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 도무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경고하고 경고하였지만 완전히 타락하여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지금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절망하는 것은 이게 정말 회복이 될까? 한국 교회가 더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정말 회복 가능할까? 아니요. 아마 어려울 거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견디자 버티자 하겠는데 제가 냉철하게 볼 때요, 한국 교회요, 코로나 이후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사회 전반에 걸쳐 타락하여서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아시죠?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음란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점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상황과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동일한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뭔가 내용은 달라질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민족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뭔가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 내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재미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재미나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단한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삶에 버거움이 있는 거죠. 내 힘에 넘어서는 일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너가 모아놓은 우상들에게 구원하게 하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이 불려갈 것이로 얘기합니다. 다 우상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이 우상과 같이 여겼던 그것들이요, 그것만 목숨 걸고 살아왔던 그것들이요, 어쩌면 바람에 날려서 아무런 기운도 없이 싹 소멸되어버리는 것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의뢰하는 자, 나를 의뢰하는 자, 히브리어로 하쿠세비라고 되어 있어요. 하쿠세비.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알아서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알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알고 나의 전부를 가져다가 맡기는 것, 이것이 하쿠셰피예요. 맡기는 자, 의뢰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의 심령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들의 상태는 자꾸 타락해가고 있고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놓인 현실은 뭐냐면 지쳐가는 거예요.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왜요? 늘 피폐함과 타락함과 메마름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되다 보니까 어때요? 지쳐가요. 그것도 얼마간 버틴다면 버틸 수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아, 여기 거치는 것이 뭘까요? 거치는 것, 장애물 아닙니까? 장애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걸림돌이 있죠.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대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의 앞길에 혹 여러분들 지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들 지치게 하고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쇠약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딪혀서 주저앉게 만드는 장애물들, 나로 하여금 지쳐 떨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 거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회복을 약속하는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이 현실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헤매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려고요. 자, 결과는 이거예요. 시간 낭비. 두 번째, 더 지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쳐있지만 또다시 지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아무리 헤맨들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고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씀하지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소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잃었던 의식을 회복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소생이에요. 오랜 병이 난 후에, 병을 앓다가 난 후에 점점 더 회복해가는 과정, 이것이 소생이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병을 앓고 왔어요. 힘겹게 견뎌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아지고 그리고 점점 회복되어 가는 상태, 이것이 소생이란 말이죠. 소생.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게도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도 소멸되는 은혜를 주세요. 소생되는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쳐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생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영성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생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생시켜 주느냐,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대요. 여기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하흐, 쉐파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낮아지는 영이에요. 낮아지는 영. 낮아지는 영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소생케 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하죠. 통회하는 자. 이게 통회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리드카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드카임.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심한 고통을 느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심한 고통을 느끼는 자. 그런데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살아도요, 마음이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소생시키느냐, 누구를 소생시키느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마음으로 심한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소생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겸손하게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모른 척한다고 내가 지은 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겸손하게 현실을 인정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가 있구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아, 내가 교만했던 것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던 결과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 동방 그리스도교의 스승인 이 성 크리스토스토모스가 회개에 대해서 아주 참 재미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잠깐 옮겨옵니다. 옮겨오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는 구원의 약. 회개는 구원의 약이래요. 구원의 약. 그리고 회개는 부상당한 이들의 치료제가 된다. 치료제. 그리고 불의의 척결, 하나님을 향한 용기, 사탄에 대항하는 무기, 구원의 희망, 그리고 절망의 제거가 된다. 회개는 그렇대요. 그러면서 회개는 하늘을 열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고 사탄을 이기게 해준다. 동의하십니까? 아, 여러분 당연히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소생케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소생케 해주시죠. 왜 하나님이 소생시켜주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성경 보세요. 성경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사사건건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덮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덮고 가겠다, 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오랫동안 참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이 지쳐서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여서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피곤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무엇이 뒤로 밀립니까? 영적인 생활이 뒤로 밀립니다. 신앙생활이 다 뒤로 밀립니다. 피곤하면 참 이상하죠. 먹고 사는 일에는 온 시간 다 투자하면서, 24시간 다 투자하면서 내가 피곤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아유,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 쉬어야 되겠다. 예배 자리 안 가고요. 기도 안 하고요. 말씀도 읽지 않고요. 피곤하면 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피곤하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영과 혼이 피곤하여 지칠까 봐, 망가질까 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왜 피곤하죠? 늘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다고 얘기해요.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인생이 아주 곤고한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피곤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셔요. 나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셔요. 그런데 결국 내가 피곤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지친 영혼들의 회복을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피곤한 삶, 고달픈 삶, 힘겨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거짓을 행했던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답니다. 기다려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내가 고쳐줄 것이라. 할렐루야.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복하려면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의 쓴뿌리를 끊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죄의 습관적으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내가 정말 일어서야 되지만 마음은 있지만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현실을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쳐줄 것이라, 고쳐줄 것이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여기 고쳐줄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찢어진 옷을 수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찢어진 옷을 수선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제가 막 구멍이 숭숭 뚫린 옷을 입고 있다고 보세요. 또 정말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서 제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옷을 벗어서 꼬매든지 그 너무 구멍이 너무 크게 뚫린 데는 다른 것으로 뭘 막든지 해야 되죠. 가장 필요한 것은 수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치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도 수치스럽고 너무도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혹시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찢어진 지 오랜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덤덤하게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며 착각하고 혹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혹 우리의 가정은요,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혹 교인들과의 관계는 혹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혹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혹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차 19절 하반절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히브리어로 네파타우예요. 네파타우. 무슨 얘기냐면 고쳐주긴 고쳐주는데 확실하게 당연히 반드시 고쳐주리라. 강한 어조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냥 대충 그러면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통해 찢어진 상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찢어진 상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받은 찢어진 상처, 또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찢어진 상처, 결코 치유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영혼의 찢어진 상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찢어진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뭘까를 봤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병을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병을 치료한다. 여기서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기능대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해요. 본래의 기능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몸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그 목적과 기능대로 자기의 자리 그대로 본래의 기능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덴마크의 유신론적 그 이 철학자였던 케르케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앓고 있다. 모든 세상의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들 멀쩡한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들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요. 정신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온갖 병이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 의술이 발달하여서 좋은 약과 또 훌륭한 의료기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그 질병들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첨단입니다. 의술도 최첨단입니다. 이제 인간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오는 질병을 퇴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죠? 의료비 지출이에요. 의료비 지출. 평생 모아놓은 돈을 결국은 병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다 거기에 갖다 쏟아부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내내 고생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결국은 병원 좋은 일 다 시키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일을 줄이자고 했어요. 줄이자고. 일 좀 그만하자고. 어차피 병원 좋은 일만 다 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몸 관리하자고. 몸 관리. 다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양정교회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종합병원이요. 온갖 질병들이 다 가득해요.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안 됐고 힘없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되줄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과 기능대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진 건물을 보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너진 건물을 보수한다. 요즘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무너지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와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무너지는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또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가정이 붕괴하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막 다투고 갈라서고 막 이혼하고 헤어지고 막 가정이 붕괴되는 무너지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우리의 삶과 육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가 평생을 공들여서 세워왔던 사업장들이 막 무너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결국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간에 여러분 무너져 있는 곳들을 향해서 외쳐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몸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외쳐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잊지 마시고 외쳐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대리만족을 찾거나 나름의 위로를 또 얻거나 또는 거기가 평안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것의 포로가 되면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완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예요? 이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누가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인생에 피곤하십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수치스럽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의 세월을 여전히 보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렵고 떨립니다. 주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오직 패역한 죄로 인하여 썩은 냄새만 풍겨내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지쳐있고 피곤하고 갈기갈기 찢겨져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삶을 삽니다. 이제라도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보일러시에서 정하게 하시고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먼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상처를 고치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평강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어 현실을 인정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며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며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도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현실을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한 이들을 기억하는 현충일과 그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